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경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이죠. 최운열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과연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중국 현지 전문가의 진단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세 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제 15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제 기존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4개국을 초청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네. 9월로 연기가 됐죠. 네.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 그리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G7을 이제 11개국 혹은 12개국까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현재 G7 체제에 좀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번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초청한 건 적절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이고 올해 들은 세 번째입니다. 총선 직후였던 4월 18일 통화 이후 44일 만이었습니다.
네, 11개 나라가 되느냐 12개 나라가 되느냐는 이제 브라질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네. 뭐 이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나왔던 보도만 청와대발 보도만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 최종적으로는 흔쾌히인가 수락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읽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가 왜 불렀을까 우리 한국. 네. 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선진국. 그렇죠. 표면적인 내용하고 속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뭐 심각한 지금 대립 관계이기도 하고 한국이 사실 껴 있거든요. 네. 우리를 따라라. 중국보다는 우리 쪽이 낫지 않나 선택하라 네. 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고민을 했던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수락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가 갖고 있는 최근의 전략적인 위치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좀 말이 좀 모호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날 분명히 그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뭐 낮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 발로 안 돼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아직 확정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어제 이제 저녁 통화에서는 기꺼이 응하겠다는 이제 바로 이제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라는 거죠. 결국 좀 선택의 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기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것도 기승 전 그 재선.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이 중국 대리기를 위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국까지 같이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 이전에 또 사드 갈등 때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굉장히 좀 곤혹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때의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해서 증권가에서 좀 우려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하고 지금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 좀 눈길을 끄는 게 두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총석이라고 직함을 이렇게 쓰면서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근데 왜 주석이 아니라 총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총석이는 직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 공산당 총석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념 문제를 지금 강조를 하면서 그걸 군사력 증강과 지금 매치를 시키고 있다는 점. 요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G11으로 확대될 경우에 이제 그 초청 대상이 되는 인도, 호주, 한국 등을 거론을 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다.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이렇게 본다면 G7을 확대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다시 뭐 4개 나라냐지 뭐 5개 나라로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추가 초청을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까지도 여기에는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약간 뒤로 돌아가는 약간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그런 어떤 예전의 냉전 같은 그런 분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미국과 중국이 물론 G2라고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인가는 사실은 좀 따져볼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대등하다고 보기는 아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요청을 뭐 그 마냥 내칠 수도 없는 게 어떤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도 네.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리 국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단순히 한미 관계로 그러니까 일직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국이 끼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제 이 뉴스 세계가 끝나는 대로 중국 현지 연결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중국 쪽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반응이 어떤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때 인터뷰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이제 위증을 종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판단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 법정 증인 A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이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된 건데요. 이 A 씨는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고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뜻합니다.
네.
A 씨는 2011년 재판 당시에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서 법무부에 이번에 진정을 신청했는데요.
네.
수사팀은 이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증인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변호인 신분을 받았고 한만호 전 사장과 대질 증인 신분도 받았던 점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또 이제 어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면들을 보면 이번 사건을 진정 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명확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해당 의혹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고 해도
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깬 것과 같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야 되기 위해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정리가 좀 일단 먼저 정리할
네.
게 그 이제 하는 상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로부터 이제 거짓 진술을 강요를 받았지만
그렇죠.
뭐 법정에는 나가지 않았던
네.
하는 상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A 씨는 법정에 가서 그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일단 요점을 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의 조치하고 추미애 장관의 그 발언은 좀 약간에게 미묘하게 좀 그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권 담당, 인권 감독관입니다. 인권 감독관한테 배당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권 감독관 제도는 최근에 뭐 만든 제도예요.
네.
2017년 문재인 뭐 정부 들어서고 만든 제도고
네.
사실상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의 어떤 가혹수사라든지 구속수사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을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검사의 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틀리진 않아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감독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인권 침해만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사건이거든요.
네.
어떤 검찰의 어떤 가혹한 수사라든지 심각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단순한 인권 침해에 기반해서 배당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도 그렇다면 검찰 호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권 감독관이 뭐 인권 침해가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A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이건 그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던가.
모해 위증요?
위증,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되죠.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됩니다.
하여간 뭐 되게 어려운데요.
교사죄가 네. 되는 건데 네. 심각한 범죄고 이게 배당을 정상적으로 형사부나 배당을 하든가 아니면 합쳐서 이런 게 TF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거죠.
네.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수사로 안 가고 이렇게 가느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인권감독관으로 가면은 인권감독관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가 그렇죠. 되면 그러니까 절차상 인권 감독관에 가서 일단 1차로 조사를 하고 네.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감찰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절차가.
감찰이나 수사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런데 예. 지금 이게 재미난 게 채널A 그러니까 그 채널A와 검수장 간의 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같아요.
경로가 그때는 바로 수사 파트로 간 게 아니라 인권부로 갔었죠.
네, 대검, 대검의 인권부로 갔습니다.
인권부로 갔다가 이제 수사 파트로 네. 넘어갔던 경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도 사실은 인권부가 아니라 인권감독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기는 하지만 경로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비슷하죠.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네.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네.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네. 그 겉에 인권 침해가 있었냐 없었냐를 수사 기관이 잘못했냐 잘했냐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은 같아요. 으흠. 결국은 시간을 놓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러면 시간 끌기용 가능성도 있다?
제가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채널A 때 되게 늦었잖아요. 아무것도 네. 못 가져왔잖아요.
예.
그거랑 맥락은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검에서 대검 인권부가 당시 채널A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하고 이번 건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 협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가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협박을 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이 인권감독관이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당시에 이 수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사실 명분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담당관이 하는 거니 이거를 막 명확하게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틀 자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과연 그런 게 있었을까? 이거 진정 이거 좀 확인을 좀 해서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배당을 한 거고요. 감독관으로. 만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인권감독관을 갈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형사부에 배당을 시켜서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검찰이 1차 판단을 여기에
그렇게 한 거죠.
깔고 있다고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좀 신빙성이 더 컸다면 배당을 정상적으로 했을 건데 인권감독관을 갔다는 거는 진정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진정을 했을까? 확인해보자.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검찰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어제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를 보면 이번 사건을 진정 사건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마치 어떤 그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처럼. 결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 그러니까 채널에 있거나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도 인권부의 파트 그러니까 인권부의 이제 배당이 담당이 넘어가면서 일부러 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시간 끌게 하려는 거 아니냐, 혹은 직접적인 감찰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카드를 일부러 내놓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네. 좀 결과물이 좀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 인권이란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도 인권 감독관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이건과 비슷한 결국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명분만 내세운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좀 들 수 있는 거죠.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그 박지훈 변호사께 그러니까 여쭤보고 넘어가죠.
네.
이게 그 고소 고발이 아니라 진정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아, 그럼 전혀 뭐 중요한
타이틀이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이라고 진정서라고 놓고 안에 범죄 사실 들어가면요.
네.
그거는 고소에서 입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고소로
그래.
준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고소라고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증을 당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 진정으로 봅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모해 위증 교사의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제가 지금 7년으로 잡지 말고
7년?
있는데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 아, 잠깐만 7년이면 지난 거 아닌가요?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래?
재판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래서 시간 끌기용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만약에 진단이 나온다라면 시간 싸움이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시간이 공소시효라는 건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에 이어 인천 개척교회 모임 예배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거나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는 이번에 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좀 많고 좀 관전 관리가 취약한 업종 등에 대해서 2주간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네,
집합 금지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네, 좀 다릅니다. 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 운송 택배 물류시설, 집화장 등의 물류시설 1219곳과 네.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군데였습니다.
네.
인천시도 이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종교시설에 한해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고
네.
기독교 3850, 천주교 112, 불교 189, 기타 등 4,234개 인천 전체 종교시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죄송합니다.
모해유증교사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질문하는
7년이면 지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년이고
맞고요.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이 6월이니까
네. 네. 반년 이상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요즘 확인하고요. 아무튼 이게 선제적 조치라고 선제적 조치라고도 볼 수 없는 거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네.
상황 악화로 인한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음흠.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기조화에서 내린 것이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집합 제한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지금 금지가 되거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방역 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네.
일단 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네.
해야 될 조치들이 있는데요.
예.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요.
네.
또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 제한을 하고
네.
사업주 종사자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또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을 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
마스크 손 소독제 비치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손님 간 대민 접촉이 금지되기 때문에 1m 이상 간격도 유지를 해야 되고
네.
영업 전후 또 실내 소독 대장도 따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 등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이 사용 등의 조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조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행정감독에서 적발되면 당연히 또 이 징계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조금 반발 빨라요.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천지 또 클럽 없어질 것 같아 클럽 있었죠.
예.
물류센터 있었죠. 예. 뭐 콜센터 있었죠. 뭐 지금 또 교회 다시 돌아왔죠. 이게 좀 잠잠해지려면 또 터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한 곳에서만 뚫려도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순식간에
네.
어떤 그 뭐 전방위로 퍼져 나가는가를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이거 뭐
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이거 한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한 곳에 터지면 또 터져 이런 식으로 반복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강력하게
네.
제한 명령들이 사실상은 제한 명령이지만. 어려워지죠. 이래 되면 영업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하게
네.
조치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이거 뭐 이런 바이러스 다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라 거의 이제 전국 표준어 비슷하게 됐을까 써도
네.
될 거죠. 정말, 정말 징헌 바이러스.
징헌 바이러스. 진짜
그렇지 않나요?
무섭습니다.
뭐 이런 바이러스 보다 처음 봤어요.
이건 인간이 이거 참 한숨 나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집요하고 독하고. 끈질긴 어떤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사 부려 튼튼이라고 조금은 한 반발짝 빨리 가면서
그렇죠.
일단 조치를 취했다. 먼저 그 메르스 때 이제 유행했단 말이 있죠.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 네. 낫다.
뭐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결혼식 등 이제 미리 좀 잡아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혼란도 있다고 하고 또
네.
당장 또 그 저희가 조금만 몇 달로 시간을 돌려보게 되면 그때도 이 결혼식 그 코로나 관련 때문에 식을 이제 예약을 옮기거나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에 대해서 위약금을 강하게 원칙대로 물리려고 해서 식장 간에 막 갈등이 생기면서 이에 대해서도 말도 많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이런 조치도 사실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라든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엇을 좀 더 해야 되는가 이런 행정력 차원에서의 결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게요.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적 이해와 동참이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전하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죠. 박준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